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덮친 경제 대공황. 많은 나라들이 이 시기 경제적 위험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수출이 활성화됐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6부 무조건 수출하라 마지막 이야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사를 마치느냐. 정상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마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친 창의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직원들이, 임원들이 돌아앉았습니다. 다들 사실은 망연자실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정주영 회장이 반문을 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 수중공사입니다. 심해공사요. 그렇지? 거기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꼭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나?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때? 항구를 말이죠.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어차피 철탑이잖아. 그 철탑 만들어가지고 가서 빠뜨리면 되지 뭐. 듣고 보니 뭐 안 될 것도 없는데 꼭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상하잖아요. 회장님,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 다른 기업들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그거 우리가 해보자고. 회장이 그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예. 네. 근데 회장님, 그걸 어디서 만듭니까? 저기 그 얼마 전에 말이지, 우리 그 조선소 하나 만들었잖아. 거기 가보면 온통 다 철구조물들인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끌고 오자고. 세상에, 항구를 울산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끌고 1만 2천 킬로를 여기 끌고 오자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데. 뭐 꼭 되지 말라는 법도 없기는 한데. 뭐 아무튼 이상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회장이 하라는데 해야지. 동생도 쫓아내가면서 하는 판인데 해야지 어떻게.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당장 당연히 잘릴 텐데. 예. 그래가지고 근데 회장님 근데 꼭 이 부탁만을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가다 보면 이 저 필리핀 해협을 지나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항상 태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 태풍에 대비해가지고 보험은 좀 튼튼하게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정주영 회장 말. 보험 들지 마. 아니 회장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태풍 피해서 다니라고. 태풍을 피해서 다니라는 게 답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을 피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울산에서 높이 36m짜리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 아파트 10층 건물의 철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바지선에 싣고 여기에 싣고 그리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가지고 19번을 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8번은 무사히 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정말 만났어.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지. 이거 예인선을 끊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항구로 대피를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어요. 회장님 어쩔 수 없이 다섯 개는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정주영 회장 말. 찾아.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찾아 나섭니다. 저거를. 회장이 찾으라니 찾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그러면 조인트 까지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그 해류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찾아 나섰고 진짜 찾았고 대만 앞바다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가지요. 그래서 89개 모두를 다 끌고 가서 5cm 오차 범위 안에서 정밀 시공을 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King Fahad Industrial Port.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오픈 시 탱커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유조선 접안 장치고, 아무튼 훌륭하게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현대 정말 돈 몇 푼 안 들었을 거예요. 왜? 바다에 별로 들어가질 않았거든. 네.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게 책정됐던 건데 바다에 별로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끌고 간 거 아니야. 네. 보험료도 안 냈잖아요. 거기다가. 네. 돈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는 재계 랭킹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재계 랭킹 3위, 2위, 1위 바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이것 때문에. 왜? 일단 공사비가 싸잖아요. 거기다가 공기를 8개월을 단축을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44개월 걸린 건데 여기는 36개월에 끝내버린 거예요. 8개월 동안 항구를 가동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기한 놈들이거든. 이놈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아무튼 되긴 돼. 싼 값으로. 그래가지고 사우디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1980년까지 50억 불 수주를 받습니다. 이게 9억 불인데. 예. 그리고 여기 건설 근로자들 돈 무지하게 벌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7, 5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그 무렵 얼마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뭐 그때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사우디 갔다 오면요. 집안에 가면 소니 가전제품 한 세트가 다 있었어. 그리고 웬만하면 집 한 채 샀어요. 예. 네. 여기. 이게 중동 건설, 아무튼 이게 논하는 데였죠. 그런데 그러면 그 건설 근로자와 현대건설만 돈 벌었냐? 아니요. 누구든지 먼저 성공을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온다고요. 기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누군가 들어와. 다른 건설회사들이. 그 전까지는 중동, 그런데 나가가지고 무슨 해외건설이라고 한다는 걸 별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월남전 할 때는 뭐, 미군이 좀 봐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선진국 기업들하고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는데 현대 보니까 정주영 보니까 어? 저 친구 돈 벌거든. 그야말로 푸대자로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기 진짜 돈 벌리나 보다. 너도 나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동 건설 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1975년부터 지금 해외 건설 수주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 쇼크 때 중동 국가들 빼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이때 케인스주의라고 하는 것도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대처가 집권을 하게 된 거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집권을 하게 된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아니고 그때 도약을 하고 그때 그 중동의 돈을 상당 부분 벌어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코리아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위기가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연세대 경제학과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산업에는 수출산업이 있고 내수산업이 있다. 수출산업, 이건 제조업 같은 것이 수출산업이다. 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수출을 하냐? 수출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내수산업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똑같은 그 시간에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기업가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내수든 수출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나가서 돈 벌 거야. 하고 내수 산업이었던 건설업을 수출 산업으로 만들어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들은 다 고정관념이에요. 예. 실제로 사람이 닥치면 전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주영. 그분이 1976년 이 주베일 산업 항구에서 직원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한 구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구체적인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막연한 무엇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를 원하는 것은 있으시겠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아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고 자 산업적인 측면은 어떠냐? 대한민국 내수시장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산업이 수출산업이 돼야 합니다. 빵, 베이커리도 수출산업이 돼야 되고 떡볶이도 수출산업이 돼야 되고 농업도 수출산업이 돼야 되고 왜? 수출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넓은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기왕 비즈니스를 하는데 굳이 5천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둬 둘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기왕 할 거면 65억을 상대로 하지. 그런데 쉽지는 않죠. 말도 안 통하고 낯설고 하지만 사는 재미는 그런 데 있지 않을까요? 낯선 데 개척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김우중과 전택보와 정주영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다음 강의는 전쟁에도 비즈니스가 있다. 이것은 6.25 전쟁과 또 월남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월남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조중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설립자, 설립자는 아닌데 아무튼 대한항공을 지금처럼 이렇게 키운 사람이고 그분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미군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예, 이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만큼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1976년 정주영 회장이 주베일 항만에서 했던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7부 전쟁도 비즈니스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